봄만 되면 찾아오는 현상입니다만은 어제 온종일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활동하시는데 지장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위에 성령님께서 늘 새로운 기운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신문에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혼자 사는 여성이 남편이 있는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졌던 상식은 결혼한 사람이 심장질환과 우울증에 덜 걸릴 뿐만 아니라 암에 걸렸더라도 생존율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그런 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65세 이상 이탈리아 국민 1887명을 대상으로 해서 4년 6개월 동안 연구를 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 결과 혼자 사는 여성이 남편이 있는 여성보다 덜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노화의 정도도 남편이 죽고 없는 여성은 남편과 함께 사는 여성보다 23%나 낮았다고 그럽니다. 노화가 훨씬 더디게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자들을 조사한 결과는 이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아내가 죽고 없는 남성이 아내가 있는 남성보다 1.5배 더 늙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던 남자는 이것보다 더 심해서 사별한 남자보다 훨씬 더 노화 정도가 심했습니다. 안에 있는 남자에 비해서 무려 4배나 더 컸다 하는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이든 사람의 경우에 건강관리 면에서 아내가 함께 있다는 것이 남자에게는 이득이다. 남자에게는 아내가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여자에게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히려 짐이 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성경 구절이 잠언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먼저 잠언 2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 다음 21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아까는 다락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광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5장 24절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결국 같은 얘기죠. 성경이 옛날에 나온 책이어서 그렇지 만일 최근에 나왔다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뒤바뀌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다투며 성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번 연구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썩이는 영감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 하는 말입니다.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스갯소리로 나돌았죠. 60이 넘으면 꼭 필요한 것 5가지 이런 제목으로 글이 있었는데요. 60이 넘으면 꼭 필요한 것 다섯 가지. 먼저 남자에게 필요한 것 다섯 가지. 첫째는 아내, 둘째는 건강, 셋째는 재산, 넷째는 취미, 다섯째는 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제일 먼저 나오죠.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산, 셋째는 취미, 넷째는 친구, 그리고 다섯째는 애견입니다. 남편이 빠졌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애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연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죠. 대체로 그렇다더라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자와 남자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면, 사이가 좋다면 각기 따로 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평화가 없으면 이것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본 이야기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현에 신토미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봄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어디에서나 꽃이 만발하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유난히 봄꽃들이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기에는 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30년을 무난히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죠. 그때부터 행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집 밖 출입도 하지 못합니다. 집안에서 그저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인 구로키 씨가 정원에 있는, 정원에 피어난 분홍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그는 아내가 꽃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코를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향기를 맡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가 봄의 꽃을 느낄 수 있도록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꽃을 심은 지 10년, 이제 집 주변에는 분홍색 꽃의 바다가 생겼습니다. 정원이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정원은 점점 넓어지고 유명해져서 지금은요 하루에 7천 명이 넘게 이곳을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남자의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정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방송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남편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게 더 건강하겠습니까?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부부 사이에 평화가 있다면 나이가 많든 적든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이웃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있다면 이웃과 함께 사는 게 좋지요. 이웃 없이 살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리고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있다면 이웃나라 함께 사는 게 좋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문제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이 평화인데 평화를 어떻게 만듭니까? 마트에서 돈 주고 사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다면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된다면 저 멀리 달나라나 화성에서 또는 안드로메다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듯이 가꾸면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을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 18장 14절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우리가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노력과 그 의지가 꺾여버린다면 누가 평화를 만들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겠지요. 그때 비로소 참 평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화를 주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답을 어제 찾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매우 서운하다. 내가 매우 서운하다. 이거 하고요. 이건 매우 잘못됐다. 두 가지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우 서운하다.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 이 두 가지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문명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매우 서운하다와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문명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이 또는 내 소원을 못 들어주시는 것이 나한테는 서운한 일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게 정말 잘못된 일인가? 이거 반드시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형제가 있습니다. 둘 다 등짐 장사입니다. 요즘에는 등짐 장사 찾아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둘 다 등짐 장사인데 하나는 우산 장사이고 하나는 소금 장사입니다. 우산 장사는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좋죠.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소금 장사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비 오면 큰일 납니다. 뒤에 등에 지고 다니는데 옛날 요즘처럼 그렇게 플라스틱 방수되는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가마니에 넣고 다녔거든요. 비 오면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산 장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비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소금 장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소금 지고 장사 나가는데 비 오면 큰일 납니다. 제발 햇볕 쨍쨍하게 해주세요.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햇볕 쨍쨍하게 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참 난감하죠.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좀 서운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좀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서운한 일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잘못한 일이냐? 분명히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서운한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지요.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정 서운하다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러저러해서 서운했다고, 그때 나는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말하면 상대방도 거의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명백하게 잘못했을 때 그때는 따져야죠. 뭐 때로는 싸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잘못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 극히 드뭅니다. 내가 서운해서 그렇죠. 저 사람이 천번만번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서운하기 때문에 문제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화를 내야 됩니까? 내가 화낼 일 없죠. 내가 속상해 할 일 없습니다. 이 진리를 터득했다면 그 사람은 공자가 말한 군자, 군자의 반열에 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 사람이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평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내가 서운한 것과 정말 잘못된 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를 듬뿍 누리시기를, 그래서 그 평화 가운데서 날마다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밤에는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잠드는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